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제자들은 배 위에서 강한 역풍을 만납니다. 예전에야 배가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돛을 이용해서 가든지 노를 저어 가야 하기 때문에 역풍, 맞바람, 그것도 강한 역풍이 있을 때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미 배는 한참 와 있는 상황에서 역풍을 만난 제자들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고자 열심히 노를 저어보지만 맞바람이 너무 세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함을 아무 때나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존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 자연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훼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항상 어디에나 예외가 있어요. 스페셜, 특별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때에 그리고 이머전시, 정말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때에 자연 법칙을 거스리고 그분의 위대함, 전지전능, 특별함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그때였던 겁니다. 이 사건이요, 밤사경.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제자들이 도대체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요, 풍랑과 역풍을 만나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통해 그들을 구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못 보던 일을 봤으니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 기적의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뭘로 알았다고요, 여러분? 유령인 줄 아는 거예요, 유령. 그런데 자세히 보니 우리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 나오는 이 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참 귀하게 여겨져요. 베드로가 성격도 급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좀 무식해 보여도 이 베드로가 참 귀한 게 있어요. 좀 귀한 게 참 보여요. 이런 배에 있는 제자들, 베드로만 배에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이 그 배 위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베드로만 본 게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도 다 봤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큰 역사입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도 나도 무리를 걸었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조차도를 못하고 이런 도전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런 생각을 누구만 해요? 베드로만. 오직 베드로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가진 영적인 호기심, 영적 도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요, 자기도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간증들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설교와 간증을 듣고 때로는 감동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와 하면서 기뻐하고 다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건요, 귀 있으면 하는 거예요. 눈 있고 입 있으면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건 신앙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적의 간증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나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나의 삶에도 그런 기적을 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 닮아야지. 여러분, 이런 영적인 호기심, 도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그 모든 제자들이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 보면서 다 와했을 거예요. 감동했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제외하고 누구도 그런 생각 못해요. 나도 무리를 걷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 이런 생각 못해요. 유일하게 그런 마음 도전을 갖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저보고 무리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요. 저도 예수님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베드로는요, 그게 소원, 바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와라,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옵니다. 그 불가능한 걸 한 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순종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어떤 겁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건데,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와라, 해라 했을 때 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가 있나요? 전국 방방 곳곳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는 이들이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대부분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예요. 아니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돼요. 그 간증이 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어요. 나에게 무리를 걸으라 말씀해 주세요. 간구해야죠. 기도하고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응답이 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세요, 여러분? 와라! 배 밖으로 와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응답이 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안전한 곳에서, 곳으로부터 뛰쳐나와야 돼요.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나중에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긴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에 베드로는요, 예수님 외에 무리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해볼 용기, 해볼 용기. 우리는요, 안 될 만한 건 잘 안 해요. 될 만한 것만 해요. 여러분,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용기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안 될 만한 걸 할 때 필요한 게 용기예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만이 안 될 만한 걸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도 여러분 교회에는요, 결혼 못하는 자매들이 꽤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자매들이 결혼을 잘 못해요. 얼굴이 이쁘고 직업이 정말 좋고 소위 골드미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결혼 안 한 자매들이 교회에는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키우는 집안들 있잖아요. 빨리 청년부 보내세요. 그럼 그 형제보다 한 단계 높은 자매들이랑 결혼할 수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교회는요, 결혼 안 한 자매들이 많아요. 그래도 얼굴만 이쁜 자매들은 결혼을 꽤 해요. 그런데 얼굴도 이쁘고 학력도 대단하고 직업도 좋은 자매들은 결혼을 잘 못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그런 자매들이 눈이 높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요즘 남자 형제들이 용기가 없어요. 용기를 안 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안 될 만한 건 안 해요. 용기를 안 내요. 안 될 것 같으면 도전을 안 해요.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용기를 내요. 그건 용기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보면 사실 그런 자매들 그런 용기를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톡 하면 넘어지는데 그 용기를 안 내더라고요. 물론 그 용기에 걸려 인생 힘들어하는 자매들도 많이 봤지만 그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32살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안에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전에 이뻤어요. 아 물론 제가 연애 시작할 때는 아니었지만 직업도 교사예요. 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전화해서 내일 서울 왕성교회 앞에서 저녁 6시에 보자고 다짜고짜 전화했어요. 한 3년 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자기가 왜 나가냐고. 내가 보고 싶다고.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용기를 냈어요. 나는 나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사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제가 자신이 없어서 30분만 기다려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보다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용기 때문에 32살 나이에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될 만한 건 용기가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한 건 안 될 만한 걸 하는 게 용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또 다른 말로 용기예요. 또 다른 말로 믿음은 용기가 있어야 돼. 믿음엔 용기가 있어야 돼. 베드로가 오늘 그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그 말이 됩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용기를 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배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기적의 증언들이 나와요. 병이 낫고 뭐 무리를 걷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고 엄청난 기적이죠. 그런데 그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 기적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생에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들,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몇 년 만에 이런 교회가 됐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 굴리센터를 지었다?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러 온다? 올 가을에는요, 전 세계 30개 교단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건축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도전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단순한 우리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가 와서 보는 교회를 만들자. 우리 장로님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 꿈은 있었어요. 그 비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현실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상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이 시대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적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영적인 호기심, 바램, 소원,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구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요.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맞으면, 그게 오르면 우리 예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 해봐라. 와라! 해봐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용기를 내야 돼요. 믿음의 용기, 해볼 용기, 용기를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아, 이건 결코 안 돼. 이거 우리의 현실로 불가능해. 그런 일에 대해서도 용기를 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역사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용기를 낸다고, 그 믿음의 용기를 낸다고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베드로가요, 용기를 낸 것까지는 좋아요. 해보는 거 좋았어요. 배 밖으로 나오는 거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물 위를 걸어야죠. 꽃길만 걸어야죠. 베드로가 용기를 낸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 계속 물 위를 걷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물 위를 걷다가 빠져요. 금방 빠져요. 그 물에서 허우적대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낸다고 처음부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다 되고 막 풀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되는가 싶다가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물에서 허적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시 간구해요. 부르짖어요. 외쳐요. 그때 예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때 예수님 붙잡고 다시 부르짖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 우리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일으켜주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보면 베드로의 삶은 다 이런 패턴이에요. 베드로는요 그 안에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물어요. 그렇다면 너희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수줍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믿음의 용기를 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 멋진 고백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처럼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용기 있는 고백 뒤에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용기를 내다가 또 오바를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오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또 잘못하고. 그래서 예수님부터 어떤 소리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를 들어요. 잘 나가다가 또 물에 빠지는 거예요. 허우적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인생이었어.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죠.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용기를 내. 그런데 그 용기 뒤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칩니다. 또 물에 빠져요. 여러분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내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용기를 낸다고 처음부터 다 풀리고 다 되고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뭐 열매가 맺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되는가 싶다가도 물에 빠져요. 되는가 싶다가 실패해요. 안 돼요. 그 물에 빠질 때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 있어도 다시 구해야죠. 예수님 손 붙잡으려고 노력해야죠. 다시 기도해야죠. 다시 건져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해야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즉시 다시 손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베드로가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에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 베드로가 된 거예요. 믿음의 용기를 내고 하지만 그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속되지 못해 넘어지고 무너지고 물에 빠지고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고 우리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다시 용기를 내보고 다시 빠지고 다시 우리 예수님이 일으켜주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실행한 위대한 사도. 초대교회 교회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용기 있는 순교자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 무식한 어부,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 가진 건 없는 그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역사죠,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가 꼭 저 같은 거예요. 뭐 위대한 사도, 초대교회 대단한 지도자로서의 베드로가 저 같다는 말씀이 아니라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의 이 성격을 보면 저랑 너무 비슷해요. 일단 성격 급한 거. 설교 들어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제가 성격이 급한 거예요. 제가요, 대한민국의 성격 급한 걸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누구랑 밥을 먹는데 그분이 저를 유심히 보다가 목사님은 밥을 씹고 계신 거예요? 저는 밥을 씹지 않습니다. 삼킵니다, 그냥. 그만큼 성격이 급해요. 그게 닮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건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데 용기는 조금 내요, 제가. 그게 또 비슷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뭐 가능성이 있든 없든 저는 죄 짓는 거 아니면 하나 해보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해볼 용기는 조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조금 되는가 싶다가 조금 있어 보면 물에 빠져있는 제 모습이 발견돼요. 물에 빠져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허우적대요, 허우적.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참 정이 가요, 정이. 저는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전 믿음의 용기를 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용기를 내보세요. 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응답을 주시면 해보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다가 여러분 물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쪼르륵쪼르륵 물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처럼 또 일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되면서도 예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분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할 거예요. 간구할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손 붙잡아달라고 간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듯이,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어주셨듯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잘 훈련시키셔서 어느 순간에는 절대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로 저를 올려 놓아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군목도 아닌데 일반 장교로, 일반 정훈 장교로 군교에 세교에 사역을 했어요. 그때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청년들과 막 교제를 하면서 이 청년들을 깨우고 싶다. 이 청년들이 일어나면 한국교회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막 이 청년들을 깨우고 싶은 청년 사역을 제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 부목사님들은요, 교구 사역을 하고 싶어 해요. 교구 사역. 그런데 저는요, 그때 다짐한 게 뭐냐면 내가 부목사 시작하면 이 청년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청년 사역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청년 사역하게 해주세요. 전 부목사 때는 청년 사역으로 사역하고 싶어요. 그때 응답이 곧바로 오더라고요. 해라. 우리 예수님 돈 드는 거 아니잖아. 해라. 죄 짓는 것도 아니니까 해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응답 주시면 뭘 하라고요, 여러분? 응답 주시면 용기를 내야 돼. 응답 주시면 용기를 내야 돼. 그래서 제가 제대 얼마 안 남기고요, 한국교회 청년사역 활발하게 하는 교회에 청년부 사역자 지원서를 내버렸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는 것도 아닌데 그 교회에서는 사역자 뽑지도 않는데 제가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뽑으면 좋고 안 뽑으면 말고 보냈어요. 그것도 경력이나 수준이나 제가 절대 될 것 같지 않는 교회, 저를 뽑아줄 것 같지 않은 교회들만 골라서 보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청년 사역을 할 거고 나를 뽑아주면 청년 사역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PPT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역계획서 만들어서 제가 청년 사역하고 싶은 교회에 어떻게 이메일을 구해서 보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용기는 좀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용기를 내서 사역자를 모집하지도 않는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드라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연락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단 한 곳, 사랑의 교회에서 연락이 딱 왔는데 그것도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사역자 모집 기간이 아닙니다. 연말 사역자 모집 기간에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단메일이 왔어요. 그렇게 기다려도 다른 교회에서 연락조차도 안 오는데 미국에서 제 선배 목사님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장인어른 교회 청년 사역자를 뽑는데 네가 가서 좀 사역하면 안 되겠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솔직히 제가 가고 싶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청년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담임 목사님하고 면접 날짜를 잡고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고 그 교회 부임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 참 재밌어요. 그날 면접 보고 이제 그 교회로 사역하기로 결정하고 그 교회를 나오는데 제가 서류 보낸 노량진 강남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주에 와서 청년부 설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설교를 한번 시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노량진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 준비하는 청년들이 바글바글 되는 곳이었어요. 거기 강남교회 송태근 목사님 있을 때 그 청년들이요. 그런 청년들이 강남교회 청년부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설교해보라고. 저는 일단 되든 안 되든 설교는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면접을 하는데 송태근 목사님이 저보고 감사하게도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청년부 오라고. 그때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교회, 청년 사역하고 싶은 교회 된 거죠. 근데 이미 청년부 가겠다고 한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강남교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저 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사역하고 싶은데 하도 연락이 너무너무 안 와서 솔직히 연락 온 그날 다른 교회 면접을 봤다고. 그런데 그 교회 가겠다고 먼저 약속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저버리고 내가 오고 싶은 교회지만 여기 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나오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느낌이었어요. 물에 빠진 느낌.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부임 엄마 안 남고 부임하기로 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온 거예요. 내용인 즉슨 아무래도 이 목사는 청년부 사역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 제가 결혼 안 했거든요. 결혼 안 한 사람한테 청년부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스캔들 날까 봐. 결혼 안 한 사역자를 청년부 맡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고등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 할 거면 진작 얘기하시지. 왜 그때 하시냐고. 그럼 제가 그 교회 안 갔죠 여러분. 안 갔죠. 제가 지금 어디 교회를 포기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강남교회를 포기하고 온 거예요. 말도 못하고 진짜 열이 받는 거예요. 그때도 진짜 물에 빠진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본격적인 부목사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사역하다가 제가 그 교회에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생활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저의 마음에는 그 꿈이 있었어요. 청년 사역에 대한 꿈. 언젠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면 나는 한국 청년들을 깨우는 청년 사역을 꼭 한번 해리라. 근데 그때도 잘 안 돼요. 미국은 졸업이 5월이거든요. 5월에 공부 마치고 한국을 가야 되는데 그때는 사역자 뽑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골라서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쉽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한국교회에 부임했는데 한국교회 부임해서 고등부 사역을 그때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구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교구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 청년부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시면서 청년부가 비게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청년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저도 너무너무 하고 싶었고 다른 부목사님들도 이건 임목사 자리다. 임목사가 해야 된다. 딱 그러는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을 청년 목사로 보내고 저를 안 시키는 거예요. 청년부 사역을 또 못했어요.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얼마나 섭섭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 나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도 물에 빠진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목사는 함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기도하면서 맡은 자리에 또 충성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이도 돌아가고 그때 저에게 주신 그 응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가? 내가 잘못 응답받는 건 아닌가? 고민도 되고 이건 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제가 청년 사역을 맡게 돼요. 청년부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제가 그 청년부를 맡게 되었는데 우리 용인제일교회 바로 오기 전 4년 전부터 제가 청년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었던 사역입니까? 그것도 거의 10년을 기다리다가 하게 된 사역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겠습니까? 그때 저는요 사역이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우리 청년들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 4년을 보냈어요. 저번 주에 저와 같이 그 청년부 사역했던 간사 부부가 모연으로 이사했다고 우리 교회 예배를 왔는데 그 청년들을 보니까 그때가 기억나면서 너무 반갑고 기쁜 거예요. 저는요 그때요 청년의 부흥을 경험했어요. 부흥. 아 청년의 부흥이 이런 거구나. 사역하면서 저는 처음 부흥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아 부흥이라는 게 있거구나. 부흥의 기적이 이런 거구나. 그때 보게 됐어요. 그럼 그 부흥의 경험을 가지고 저는 용인제일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여러분. 그 부흥의 경험을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그 부흥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부흥의 경험이 지금 우리 제 사역의 근간을 이룬 거예요. 제가 부끄럽게도요 제 개인적 간증을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용기를 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하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워도 배 밖으로 나올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아셔야 할 건 뭐냐면 그런다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물에 빠져요. 물에 허우적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상황이 안 좋아서도 하고 우리 제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다시 예수님 바라봐야죠.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예수님 손 꼭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다 기억하세요.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생각해요. 제가 그때 강남교회 가서 청년 사역을 시작했으면 제 사역이 어떻게 됐을까? 일단 잘 못했을 거예요. 열정만 있었지 그때는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청년의 부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강남교회 갔으면 유학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를 원하셨고 제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강남교회 갔으면 용인제일교회도 못 왔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온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때 떨어진 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그 교회 안 간 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청년 사역을 시킨 게 아니라 더 준비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청년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뜸을 들이시고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제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감동받을 만한 설교도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제발 감동받고 끝내지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라시고 소망하세요. 그 바람과 소망을 기도로 바꾸시고 간구하시고 그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시면 해보세요.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배 밖으로 나올 용기.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을 넘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의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용기,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과 생각대로 안 돼요. 물에 빠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또한 끈기예요.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기대, 비전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버티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물에 빠지는 그 순간을 못 버텨요. 거기서 못 나와요. 거기서 그저 허적되고 끝내버려요. 아니요. 그때 다시 부르짖어야 돼요. 간구하세요. 예수님께 손을 뻗으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즉시 붙잡아주세요. 그때 다시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빠질 수밖에 없는 강이 아니라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반석 위로 여러분들을 올려놓으실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기대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바라세요. 그리고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그 배 밖으로 나와라. 해봐라. 그 응답에 용기 내어 반응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물에 빠진 때가 생겨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함을 통해 예수님이 붙잡는 그 손 놓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귀한 반석에 올려놓는 귀한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